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다시 한번 시작! 내 생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오늘 그 생애라는 말이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생애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조사로 붙는 생애, 어이 자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생애도 되고 생애도 됩니다. 뭐 크게 상관하지 말고 저거 어디에는 생애로 쓰고 어디에는 생애로 썼네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 자유롭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같은 의미네요. 같은 의미예요. 아, 멋진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근사하죠. 예. 요즘 우리 한국에서는 미세먼지 때문에 보기 힘든 풍광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부는 이 하늘과 구름 그리고 바다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세부에 처음 왔을 때 하늘이 너무 예쁜 거예요. 구름이 너무 예쁘고 또 바다 나가니까 바다도 너무 아름답고 뭐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세부는 바로 이런 아름다운 풍광이 있는 곳인데 그래서 거의 매일 이런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 우리 세부예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 사진은 어제 새벽에 우리 바이크 선교회 형제들하고 만나서 자전거 타고 탑스를 올라갔어요. 탑스로 올라가서 제가 거기서 직접 찍어온 사진이에요. 그 자전거 타고 거기서 올라가서 직접 찍은 사진. 어제 날씨가 유독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그림이 예쁜 거예요. 저는 이 자전거로 세부의 이 언덕과 저 능선, 뭐 저 산들을 타고 다니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부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 줄 몰랐어요. 세부는 아름다운 곳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쭉쭉 다니니까 더 아름다운 곳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은 요 밑에서 지푸니 매연만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 올라가 보면 정말 좋은 데가 많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데 그때마다 느끼는 거는 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지난 6년 동안 놓치고 살았을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는데 세부가 이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고 그냥 지난 6년 동안 이 땅에서만, 이 바닥에서만 제가 지푸니 냄새 맡으면서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는지 정말 몰랐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자전거를 엄청 타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토요일 새벽에 거기에 딱 한 번 타는데 그나마 지난주로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타고 두 주 만에 지금 제가 처음 탔는데 어제 가서 또 느꼈어요. 아, 너무너무 세부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구나. 이거 참 많이 느끼고 또 오늘 왔습니다. 어저께 왔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면서 우리나라에서 20여 년간 이화여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쳐고 문화부 장관을 또 역임하기도 한 이어령 문학평론가를 잘 아실 겁니다. 85세가 되셨어요. 이런 분들은 좀 오래 사셔야 되는데 오래 사서 좋은 말씀도 좀 많이 하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지금 85세, 86세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왕성하게 강연 활동을 이어가고 계세요. 10여 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젊을 때는 이분이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시잖아요. 굉장히 똑똑하시고 이성적이고 박사님이시고 막 이러니까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은 좀 틀린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은 뭐 잘못된 것 같고 뭐 안 맞는,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왜 다 다르냐? 왜 다르냐? 우리는 이제 신학을 배운 사람이니까 이제 그걸 대답을 해줄 수 있죠. 마가의 입장, 누가의 입장, 뭐 마태의 입장, 이게 좀 다른 거거든요. 보는 관점에 따라 이게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은혜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게 좀 다른 관점에서 기록된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왜 이게 다르게 기록됐냐?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거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안 믿으셨어요. 안 믿으셨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오히려 이걸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데 정말 생각을 많이 하시죠. 나중에는 이제 10여 년 전에는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르게 기록됐다. 그래서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조작해낸 거면 똑같이 만들어내버리면 되지. 뭐하러 조작해내는 걸 가짜면은 조작하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 가짜는 조작해서 똑같이 만들어버리잖아요. 조작하면 되는 건데 그걸 왜 이렇게 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이분이 10여 년 전에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되고 오히려 지금은 정말 남은 생애를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계세요. 이분이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지금 암투병 중이에요. 지금 암에 걸리셨는데 고통스럽고 절망스럽지만 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죽음 앞에 이제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계시고 계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이어가시더라고요. 젊은이들의 가장 큰 실수는 자기는 안 늦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젊은이들의 가장 큰 실수가 자기는 안 늦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조성근 집사님 처음 봤을 때 6년 전에 처음 봤는데 우리 집사님 처음 봤을 때 세대 근데 우리 집사님은 그래도 방부제 미모를 계속 유지하고 계세요. 6년이 지금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냥 근데 조금 좀 떨어진 건 있어요. 그때는 흥여사였는데 요즘은 좀 처졌어. 요즘 흥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때는 여러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오셨으면 교회 오셔가지고 막 찬양 인도할 때 엄청났어요. 엄청나게 그냥 막 박수치라 그러고 일어나라 그러고 엄청나셨는데 요즘은 좀 점잖게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사람이 안 늙을 것 같지만 특히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안 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빨리 와요. 그 세월이 정말 정말 빨라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여러분 한 번씩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그러니까 내일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 현실을 잡으라는 거죠. 지금의 그 현실을, 지금 이 행복을, 이 축복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은 대학 교수를 오랫동안 했고요. 뭐 신문사에 언론인을 좀 논술을 오랫동안 쓰셨어요. 언론인이었고 저술가였고 국문학자였고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어요. 그러면 이분처럼 삶을 알차게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 흔치 않잖아요. 대단한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쳐버린 인생의 무엇인가를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계신 거예요. 아, 젊을 때 내가 조금 이런 거를 더 해봤으면, 젊을 때 내가 이런 거를 좀 놓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 아쉬움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인생을 살게 될 젊은이들을 향해서 오늘 이 순간의 현실을 잡으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상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사실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시간이 빠르는지 몰라요. 정말 시간이 너무너무 빨라요. 저는 시간이 막 일주일이 그냥 하루 지나듯이 지나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지난주 막 밤을 새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새벽 2, 3시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퇴근해가지고 그 다음날 열심히 또 설교하고 그 주일날 오후가 되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 끝났다 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놓이고 긴장이 풀리고 그 주일 오후 되면 막 제가 졸아요. 막 이렇게 새벽 설교, 그 다음날 새벽 설교 준비하면서도 막 졸고 막 얼마나 긴장이 많이 풀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을 때가 제가 주일날 오후 저녁 이때가 제일 좋아요. 좋은데 금방 또 토요일날이 와요. 금방 또 토요일날이 와서 새벽에 우리 형제들이랑 자전거 타고 또 교회 와서 또 설교 준비하고 뭐 그러면 또 밤을 새고 뭐 그러면 또 하루 그렇게 일주일씩 그냥 이렇게 빨리 지나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빨라요. 진짜 빨라요. 저는 그러면서 가끔 그래요. 이러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엊그저께도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는 여보 시간이 너무 빨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시간이 정말 빠르게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빠르게 저는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에서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가니 어떻게요?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연수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요즘 모세가 사셨다면 세계 최고령 중에 한 분이겠죠. 그렇죠? 120세까지 살아 세계 최고령 중에 한 분이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120년의 세월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기도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생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빨라요. 시간이 엄청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돈은 조금 못 벌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 돈은 좀 못 벌어도 괜찮아요. 많이 벌면 괜찮아요. 더 좋죠 뭐. 그래서 할 일이 많으니까. 근데 돈 좀 못 벌어도 괜찮아요. 대단히 큰 성공 못해도 괜찮아요. 뭐 아주 유명해지는 거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그렇게 되면야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어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 이게 젊은 사람도 오늘 제가 쓰러져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왜 이렇게 불길한 얘기를 하냐고요? 안 죽을 걸 아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그래도 오늘 천국 가니까 저는 좋아요.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라고 오래 산다고요? 아니요, 일찍 갈 수도 있어요. 이어령 교수님의 따님이 일찍 가셨어요. 이어령 교수님보다 일찍 가셨어요. 사람의 이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쓰러지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 앞에서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거기에 뭐가 기다린다? 심판이 기다린다는 거야. 너 어떻게 살다 왔냐? 너 내가 너에게 준 시간, 그게 달란트잖아요. 너에게 준 재능, 너에게 준 모든 것 가지고 너는 어떤 인생을 살다 왔냐?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실 거라고요. 저는 가끔 그럴 때 아직은 부끄러운 것 같아요. 아직 해놓은 게 없어요. 더 오래 살아야 되겠어요. 더 많이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족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게 없어서 늘 부끄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의 현재, 이 오늘의 현재가 오늘 뚝딱 하고 나타난 거예요? 아니에요. 1년 전에 오늘의 현재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은 1년 전에, 10년 전에 여러분이 어떤 결단과 선택에 의해서 오늘의 현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10년 뒤의 미래? 아니요, 지금 결정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현재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에 의해서 여러분의 10년 뒤의 모습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많은데 여러분의 10년 뒤에 어떨 것 같아요? 10년 뒤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금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1년 뒤, 여러분의 10년 뒤는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어요? 자, 영적인 차원에서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현생에서의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지금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우리의 미래, 즉 내세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현세를 살면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 다른 거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볼 건데 영적인 부분에만 오늘 우리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시작.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라. 이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날의 터키 땅 중부 내륙에 위치한 비시디아 안디옥이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안식일이 되어서 예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가게 돼요. 그곳에 있는 회당장들은 멀리서 손님들이 왔잖아요. 저 멀리서 예루살렘에서 오고 저 또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온 시리아 땅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또 시리아가 있잖아요. 그쪽에 있는, 이름이 똑같아요. 안디옥이라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 안디옥에서 온 성경 교사들인 바울과 바나바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초청 강사죠. 초청 강사. 멀리서 온 손님들인데 성경 교사니까 설교를 해줄 것을 요청을 하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복음을 전할 정말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애굽 땅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전쟁을 비롯해서 사울 왕과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왕정 시대까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승천하신 사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4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자, 바울의 설교는 매우 성공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회당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신들도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와,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44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바처럼 일주일 뒤 다음번 안식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뭐 불가능해요. 회당이 그렇게 넓지는 않으니까 좀 과장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오지도 못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4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런데 우리가 복음, 즉 복음 뜻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복음, 즉 아무리 복된 소식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어디서나 환영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세부에서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고 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특별히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누군가가 우리를 미워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나쁜 말들을 누군가는 만들어내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는 못하셨어요. 어떤 마을에 가면 환영받았지만 도리어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복음을 거부했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저 역시도 누군가 저를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무겁죠. 그냥 제가 마음이 좀 쿨해가지고 누가 나 싫어하면 아 그래 나도 너 싫어 됐지 세임이야 뭐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속으로 그냥 삭히는 스타일이잖아요. 스타일이 성향이 그렇잖아요. 그 누가 싫어한다 그러면 자다가도 아, 왜 날 싫어할까 이러고 있어요. 왜 나 싫어하지. 마음이 무겁고 어려워요. 목사로서 제가 부족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내가 어떤 큰 악을 해가는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저분은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싫어할까? 저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 이런 걸 생각하면 가끔은 억울한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차라리 뭘 했으면 좋겠어. 막 나쁜 짓을 하고 막 그런 욕을 좀 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좀 억울한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잘못된 일이 있어서 그런 대접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했으니까. 마땅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을 겪을 땐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상황들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선한 의도를 갖고 어떤 말을 해줬어요. 누군가에게 선한 말, 정말 그 사람을 걱정하고 그 사람이 염려가 돼서 선한 의도를 갖고 했던 말들과 일들이었지만 상대방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나쁜 사람 취급할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저 사람 걱정해서 해준 얘기인데 오히려 왜 나를 이렇게 보지?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모욕감과 분노가 있을 거예요. 아, 저에게도 그런 모욕적인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맘 상할 이유는 없어요. 사실은 맘 상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다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으면 여러분 잘못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너무 마음 쏟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물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잘못이 아닐 수 있어요. 괜히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반응하는 사람이 더 문제인 거예요. 이 구절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 이런 반응을 보여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어떤 무리예요? 바울과 바라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이걸 본 거예요. 자기들이 할 때는, 내가 설교할 때는 안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설교하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막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요? 시기가 생겼어요.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와 안디옥 사람도 아니고 그 교회 교인도 아니었어요. 다른 지역에서 온 성경교사들이고 설교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번의 설교로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의 매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기가 가득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열심히 섬기시는데 우리 어떤 그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열심히 섬기시니까 성도들이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최고라고 어떻게 이렇게 정말 훌륭하냐고 하면서 막 칭찬하고 주목받고 관심 갖고 막 이래요. 우리 김주희 집사님 피아노 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피아노 잘 치고. 우리 집사님 원래 성악 전공하셔서 이제 제가 특성 한번 준비하라 그랬거든요. 성악이 전공인데 피아노를, 그것도 뭐 성악 전공하는 피아노 다 기본으로 치시니까.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피아노를 더 잘 치는 사람이 나타났어. 와 집사님들이 막 성도들이 우리 김주희 집사님 피아노 잘 친다고 하, 최고라고 막 이렇게 또 충성하고 헌신하고. 근데 더 잘 치는 사람이 나타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계속 치시는 거지. 계속 치시는 거. 뺏기지 마세요. 뺏기지 마세요. 그거 뺏기면 안 돼요. 열심히 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쓰임 받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쓰임 받아야 돼요. 근데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자,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가 이 관심과 주목하는 바가 다른 데로 쫙 옮겨지잖아요. 좀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라도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참 많거든요. 그 중에 바나바의 바울에 관한 리더십 부분이에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존경받는 바나바가 목회자였거든요. 그런데 과거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청년 사울, 이 좀 머리가 좀 없으신 분이 젊은 분이 젊은 사울이고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이 바나바예요. 자, 그런데 이 청년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청년 사울이 회심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로 했단 말이에요. 다메섹에서.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예루살렘의 교회와 또 사도들은 바울의 회심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늘 그를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청년 사울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누가요? 바나바가.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그 사람의 회심을 입증해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고. 정말 변화된 사람이 됐다고 입증하고 그를 교회 앞에서 본격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 누구였냐? 바나바예요.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교회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근데 교회 앞에 설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준 사람이 누구였냐? 그게 바나바였어요. 자, 바나바가 수리아의 안디옥의 목회자로 파송을 받습니다. 여기가 수리아의 안디옥이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비시디아의 안디옥입니다. 자, 수리아의 안디옥에 큰 부흥이 일어나서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 바나바가 수리아의 안디옥 수리오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을 받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교인들이 막고 늘어나는데 이 목회자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협력 목사로서 사울을 청빙해요. 사울을 청빙해가 이 바울이죠. 사울을 청빙해서 함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성령의 지시로 이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나중에 또 받게 되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꾸준히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이 바나바와 안디옥 이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이 한마디로 이제 파송을 받는 거예요. 어디로 파송을 받냐면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수레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갈 때 이 구브로, 여기는 어디냐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이 바나바의 고향으로 이제 파송을 받을 때만 해도 성경에는 이름의 순서를 어떻게 돼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돼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 여기서도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이게 사도행전 13장 초반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 섬의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울이 본격적으로 앞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율법에 정통했고 그 구약을 해석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탁월한 설교자고 전도자였어요. 이때부터 성경은 이름을 바꿔요.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이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 순으로 이름을 바꿔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 리더십이 교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바나바 입장에서는 이게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늘 앞에 나섰었는데 이제는 부목사님이 맨날 앞에 서고 담임 목사님이 밑에 나가서 부목사님 가방도 들어주고 막 이러는 거 하는 거예요. 이해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런데 이름이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교체가 됐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 뒤에 그림자 같은 존재로 선교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가 잘해요. 그리고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바울을 계속 세워줘요. 그런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과 좀 비슷한 상황이 또 성경에 또 있는데 다윗 아시죠? 다윗 왕과 그의 친구 요나단의 관계 속에서도 볼 수 있어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로 왕위 서열 1순위에 있었어요. 요나단은 제가 이렇게 요나단을 이렇게 성경에 있는 요나단을 볼 때마다 너무 너무 괜찮은 사람인 거야.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 거야.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인기도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 요나단이란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의 아들이고 장남이고 왕위 서열 1순위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 사실 알겠죠. 하지만 요나단은 그의 친구 다윗이 왕이 될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기꺼이 그 왕의 자리를 내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요즘 시대에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무슨 그룹들이나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형제의 난 이런 거 막 일어났잖아요.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난들이 이루어지고, 현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회사 이름을 말해버렸는데 그런 회사라든지 뭐 그런 무슨 L 회사도 있죠. 그런 껌 많이 만드는 그 회사 있잖아요. 거기서도 막 형제들이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형제들끼리라도요, 피가 섞인 형제들끼리라도 서로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대표가 되겠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요나단에겐 자기의 이익과 자리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누가 리더가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건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질이 뭐였어요? 이들에게 본질은 뭐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항상 먼저였어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자리를 후배에게 내주기도 하고 친구에게 내주어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내드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시기가 가득해졌다 그랬죠? 바울의 복음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바른 말을 하는지 그런 말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의 복음인 것은 이들에게 전혀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단지 지금 그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잃을 것이 염려가 됐고 백성들이 자신들이 아닌 바울과 바나바에게 더 관심을 갖는 게 싫었습니다. 지금 진리를 말하는지 안 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복음인지 복된 소식이잖아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한 거, 이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의 종교적 기득권이에요. 이거 뺏길까봐. 이거 뺏길까봐 지금 시기가 가득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극각 기득권, 잠시 잠깐의 인기와 관심과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 본질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될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래 기득권 좀 얻었어요. 돈 좀 얻었어요. 자리 좀 얻었어요. 그리고는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엉뚱한 것들 때문에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예배 시간에 예배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지금 내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저는 영적인 스폰지처럼 쫙쫙 그 말씀 빨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생각은 하지 않고 성도들을 향한 잘못된 선입견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저 다른 성도들을 향해 저 집사는 뭐 어떻고 저 집사는 뭐 어떻고, 그러니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 이게 여기에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롭게 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우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어떤 말씀도 이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른 게 꽉 차 있어가지고 설교자를 향한 여러 가지 오해의 시선들을 갖고 있기도 하고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에 대한 나쁜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를 오해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몇 분한테 들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러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러면 그 성도님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제가 타는 설교가 진짜로 들리겠어요? 아유, 저 목사님 자기나 잘하지. 그렇게 들리지 않겠어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이 귀한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 이 시간은 저를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귀한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수도 있는 그 비밀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왜 놓칩니까? 왜 잃어버립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뭐 그러지만 여러분 이 세부 교민 사회가 너무 좁다 보니까 한 사람만 건너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 보니까 진짜 한 사람만 건너면 한 사람? 많아야 두 사람만 건너면 다 알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우리 잘 삽시다.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만 건너면 다 알아요.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다 들려요. 다 돌아와요. 다 돌아와. 옆에 사람에 다시 얘기합시다. 좋은 말만 합시다. 다 돌아와요. 다 돌아와. 얼마나 좁은지 몰라. 여기가 정말 정말 좁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과거에 이 한인들을 꺼려해가지고 한인들을 안 만나려고 교회 한인 교회조차 안 나오셨던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되세요. 아유, 한인들 만나지 마. 그래서 한인들 안 만났던 분들 꽤 일어서 보세요. 꽤 되세요. 꽤 되세요. 정말 꽤 되세요. 안 만나요. 한인들 많은 식당 아예 가지 마. 한인들 많은 카페 아예 가지 마. 진짜 그 한인 교회도 그러니까 한인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한인들이 이렇게 많으니 여기로 올 이유가 없죠. 안 와요. 우리 교인들 중에 여러분 대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모르셨어요. 지금이야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앞장서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앞장서서 섬기는 분들이 되셨지만 한때는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정말 한인들 안 만나려고 교회도 안 나오시고 한인 교회도 안 나오시고 한인들 가는 식당도 안 가시고 그랬던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 저 교회 밖에는 또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큰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큰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또 우리 교회를 나오고 싶기도 한데 어떤 사람을 교회에서 마주치기가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6년 전부터 지금까지 있어요 사실은.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요. 가끔 그런 얘기가 들려요. 아, 나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있어요. 6년 전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어요. 세부 바닥이 워낙 좁아가지고요. 그런 일이 아주 많고요. 그리고 저는 안테나가 커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그런 신호들이 자꾸 막 정보들이 막 들어와요. 그 입 다물고 그냥 임근인기는 당나귀기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다 믿지는 않아요. 근데 다 믿지는 않아요. 오해들이 많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니까 다 그렇게 나쁘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까지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속담처럼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만약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거둬가신다면 어찌겠어요? 이 목사라는 김재한 목사라는 사람도 오늘 저녁까지 제가 살아있을 보장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생명 거둬가시면 어쩌시겠어요? 인간적인 사소한 문제들, 감정들, 관계들 여러분의 생명을 걸 만큼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거 그냥 좌절시 조금 굽히면 돼요. 큰 문제 아니에요. 기꺼이 그냥 참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복음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영생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 구원의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붙들어야 돼요. 이것만은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복을 놓치지 말라. 우리의 생에 놓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주제는 내게 주신 복을 놓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를 통해 전해진 복음은 진리였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 성에 수많은 사람들도 그 복음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유대인들은 바울의 똑같은 설교를 같은 자리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기 바빴어요. 어떻게 설교를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삶이 변화되고 결단하고 비전을 받고 꿈을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비방하고 반박하고 이러기에 바쁜 거예요. 그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어떻게 해요? 거절해버려요. 자,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터키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 구원받을 기회를 줬던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합니다. 나 지옥에 떨어질 거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임한 복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먼저 온 영생의 복을 놓쳐버리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인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사랑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인들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면서 출애굽을 했고 홍해의 마른 바닥을 걸어서 건넜고 40년 내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 내렸어요. 반석이 터져가지고 물을 그 반석에서 터진 물을 먹었던 사람들, 최초의 안반수를 먹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 정말 이 사람들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런 걸 눈앞에서 봤는데 구름 기둥이 지금 쫙 솟아있는데 저녁이 되면 저게 불기둥으로 바뀌는데 그럼에도 어떻게 이렇게 불평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오랫도록 참으시고 참으셨죠. 그리고 언약하신 대로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사도가 전하는 복음 역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정말 답답할 때가 있었어요. 전하는데 거부하면 괴로운 거예요. 아, 왜 안 믿지? 왜 안 따라오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전하고 전해도 당사자가 끝까지 거부하면 더 이상 방법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셨던 복인데, 그 사람에게 주신 기회인데 그걸 거부하고 또 거부하면 결국 그 복은요 다른 사람에게로 건너가게 돼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김주희 집사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거부하면 안 돼요. 집사님도 고민하셨을 텐데 반주자 때문에. 제가 그 작년 연말에 기도를 한 게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반주하다 가고 막 이러니까 아, 찬양팀도 늘 힘들고 또 교회 예배가 진행되려면 연주자가 있어야 되는데 늘 어렵고 이래가지고 제가 기도했던 게 있었어요. 그때 어떤 기도를 처음 했냐면 집사님들 중에서 우리 반주하는 분들이 좀 나오게 해달라고 제가 했어요. 여태까지 계속 청년들만 했거든요. 근데 집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부 예배도 집사님이 반주하고 계세요. 그분이 저는 일부 예배 지금 저랑 지금 같이 예배 드린 지가 꽤 몇 수년 됐는데 반주하는 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일부 예배 반주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감동이 오셔서 이제 지금 반주 시작 막 하신 지 두 주 됐어요. 신기하죠? 참 기도한 대로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한 대로 되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잖아요. 그 축복은 내 거예요. 나 누리라고 주신 복이에요. 저를 따라 하시죠. 축복은 받은 자의 것이다. 다시 한번 또박또박. 축복은 받은 자의 것이다. 하나님이 그거 나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나에게 복 주시려고 그걸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가 누리지 않고 내가 써먹지 않고 내가 하지 않으면 그 복은 다른 사람에게 건너가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주신 복을 놓친 거예요. 때문에 그들의 나라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BC 538년에 유대인들이 귀환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다 귀환했어요. 귀환했는데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 자치구처럼 식민지였지만 비록 식민지였지만 유대인들 자치적으로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 성벽도 짓고 BC 538년 전부터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대단한 거죠. 식민지에서 완전히 그냥 자치공화국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BC 538년 AD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요. 유대인들을 완전히 잔멸해버립니다. 완전히 쓸어버려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몰려 있었잖아. 얘네들 더 이상 몰려 있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로마에서 어떤 정책을 피냐면 이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다 흩어버립니다. 싹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대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진 거예요. 이게 AD 7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리고 4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복음이 어디로 갔냐면 이방인대로 흘러가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터키와 그리스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을 복음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역할이 컸죠. 유럽 전역이 복음화되기 시작하고 유럽의 2000년 역사는 기독교 역사를 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역사가 됩니다. 유럽의 국기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십자가 형상이 되게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 그냥 나라가 교회고 교회가 나라고 막 이랬어요. 그냥 유럽의 2000년 역사는 기독교 역사랑 뺄 수, 이게 갈릴레야 갈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유럽은 200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세계를 지배하는 놀란 문명으로 성장해 나가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놀라운 문명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자 어떻게 돼요?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자 그 복음은 어디로 건너가요?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점점점 이 유럽에서, 지금은 유럽의 그 완전히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뒤로 하고 유럽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3%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심각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미국으로 건너갔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은 지금 세계 역사의 큰 흐름을 움직이고 있는 나라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고 준행하는 나라들에게 어떤 일을 준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 말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세계 역사의 흐름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엄청난 나라가 됐어요. 자, 그런데 그 복음이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미국에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과 인도 같은 나라의 역사를 지금 바꿔가고 있어요. 특히 중국과 인도는요,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심각한 나라예요. 시진핑은, 중국의 시진핑은 십자가를 지금 불태우거나 뽑아버리거나 지금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경제 성장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런 엄청난 박해 중에서도, 박해와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성도들이. 인도도 마찬가지, 힌두교가 핍박이 굉장히 강합니다. 80%가 힌두교인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고난 중에 그들의 믿음은 더 순수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과 인도의 교회들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현재는 미국이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지만 지금 중국과 인도는 각각 1억 명 내외의 기독교 인구를 갖고 있어요. 1억 명 내외입니다. 그런 박해 중에도 1억 명 내외예요. 여러분 이게 자유로워지면 얼마나 커지겠어요. 1억 명 내외의 기독교 인구의 이 중국과 인도의 교회 성장이 만만치 않고요.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수십만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수십만 명이 모여서 예배해요. 이거 믿어지십니까? 그냥 이게 뭐 교회인지 무슨 그냥 마당에서 예배드리는 건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인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 성장과 함께 성장되는 게 뭔지 아세요? 경제 성장률이에요. 중국과 인도는 똑같이 7% 내외입니다. 꾸준하게 지금 되고 있어요. 7%, 여러분 매년 7%씩 성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성장이에요. 엄청난 성장이에요. 그런 성장이 중국과 인도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인도 같은 경우는 구매력 기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여러분 중국과 인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나라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멸망했어요. 그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놀란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또 일어나고 있어요. 민족과 국가에도 복음이 들어갈 때 놀란 변화가 일어나는데, 복음을 받은 한 개인과 가정에는 어떤 일들이 시작되겠습니까? 내게 주신 복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좀 부족하거나 없어도 되지만 여러분 복음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생애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거는 우리 한 사람의 인생과 자녀의 미래와 가정과 가문의 미래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애뿐만 아니라 내 생애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곡이 만들어진 그 배경을 노래와 함께 영상으로 만든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인도 분이 만드셨나 봐요. 그래서 인도의 엄청난, 이게 오래전에 만든 노래인데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인도 교회가 성장해 나갔거든요. 그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나 많이 들어본 노래인데 여러분 영상 한번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 생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라, 내게 주신 복을 놓치지 말라, 이 두 가지 말씀 나눴는데, 좀 전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인도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절대 그 본질을 놓치지 않는, 복음을 버리지 않는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 생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라, 내게 주신 복을 놓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갈 때,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개인적인 사소한 감정들, 인간관계의 문제들, 또 상황의 문제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혹시 제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을 오히려 놓고 있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